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찬양의 향기 가득한 시간, 내 마음의 찬양. 안녕하세요. 내 마음의 찬양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며 말씀과 찬양으로 마음을 채우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저는 에스더입니다. 이 시간을 준비하며 북조선에 계신 성도님들을 생각하는데 우리가 만날 수는 없지만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걷는 이 시간이 정말 귀하고 감사하다는 고백이 되더라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첫 번째 곡으로 찬송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며 비록 지금은 우리의 걸음이 작은 점처럼 보일지라도 뒤돌아보면 선으로 이어질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걷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여정에 함께하러 이 시간에 찾아와 주신 엄지아 자매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내 마음의 찬양 가족 여러분. 저는 엄지아 자매입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들로 채워질지 정말 기대가 돼요.
반갑습니다. 지아 자매님. 오늘은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선지자 중 한 사람인 엘리야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외로운 싸움을 했던 그 사람,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도록 기도했던 사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깊은 낙심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던 연약한 사람, 그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위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을 한 곡 더 듣고 오셔서 함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찬송과
능력의 주시로다
놀라운 구세주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지하자매님, 엘리야라는 이름을 들으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오늘 주제가 엘리야라고 들었을 때 저는 바로 불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정말 불처럼 강하고 뜨거운 선지자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은 엘리야의 뜨거운 순간과 가장 깊은 낮아짐,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까지 그의 전 인생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좋아요. 시작해볼까요?
네, 그러면 엘리야가 어디에서부터 등장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성경에 갑작스럽게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바로 아합왕 앞에 나타나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선언했는데요.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읽어주시겠어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잊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무 강렬한 등장인데요.
그쵸.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왕에게 선포하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숨기시고 거기서 까마귀로 먹이게 하시고 물로 살게 하세요. 6절 말씀에 보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또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숨기시고 훈련을 통해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준비시키는 은밀한 훈련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사용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숨기시고 준비시키는 시간이요.
맞아요. 내가 왜 이런 시간을 지나는지 당장은 알 수 없지만 나중에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습니다. 엘리야 하면 역시 빠질 수 없는 장면이 있는데요. 바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는 장면입니다. 열왕기사 18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와,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그 한마디가 오늘 저에게도 똑같이 도전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머뭇머뭇하는 무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그 갈멜산에서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 재물을 사르게 하죠. 이어서 열왕기상 18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이건 단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백성들이 눈으로 보게 된 순간이네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는 고백이 마음을 울립니다. 찬양을 한 곡 더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오리로다. 이것이 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지하자매님, 그런데 이 장면이 그렇게 뜨거운 승리였는데 너무 의외의 장면이 펼쳐집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 한마디에 낙심해서 도망가 버리는데요.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4절을 지하자매님 읽어주세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어쩌면 이 장면이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영적인 승리를 경험한 뒤 찾아오는 공허함, 두려움, 무기력, 엘리야도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먹이시고 쉬게 하시고 다시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불이 아닌 세미한 음성으로 오셨어요. 화려한 기적이 아니라 속삭임처럼 조용한 위로로 말이에요.
요즘 시대와도 비슷하게 홀로 남은 뒤에 찾아오는 공허함과 무기력함으로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말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쳐있는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심을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만 남았다고 낙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7,000명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우리는 혼자라고 느끼지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시네요. 그건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큰 위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엘리야는 그 후로 엘리사라는 후계자를 만나고 자신의 사명을 다음 세대에게 이어줍니다. 자기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음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까지 믿음이 이어지게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시네요. 북조선에 계시는 우리 내 맘 찬 거족분들에게도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다 보면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어져 가게 하실 것을 더욱 기대하게 되네요.
오늘 엘리야의 삶을 따라가 보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선 사람으로서의 믿음, 그리고 낙심과 위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함께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엘리야의 갈멜산뿐만 아니라 로뎀나무 아래 그 장면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새삼 깊이 느꼈어요. 그분은 승리의 때도 무너짐의 때도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네요.
맞아요. 우리 모두 이 시대의 엘리야처럼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인사를 나눠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남조선 찬양 중에 교회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되어 사랑을 전하자라는 고백을 담은 찬양입니다. 이 곡을 함께 나누며 인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사랑을 전하며 한 주간도 주님의 교회로 살아내시길 소망하며 내 마음의 찬양 다음 주에 만나요.
광야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광야에
배움이 있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크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 학교. 북조선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세상이라는 광야 한복판에서 살아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을 섬기는 저 길목사도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선배 형제님도 더운 날씨 가운데 은혜 중에 지내시죠?
네, 뭐 네. 더운 날씨가 다 싫기만 한 것이 아니라 또 오히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라는 말씀이 또 저에게 확 와닿게 좋은 계절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성경을 읽었는데 우리 주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셔서 더운 데로 나가셨더라고요.
네, 뜨거운 광야로. 예.
네. 우리에게 유익을 주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지난주 배운 내용을 돌아보고 새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부활의 열매에는 그리스도와 관계되는 것들이 있고 우리와 관계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난주는 우리와 관계되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얻으시려고 하는 그 효과들, 뭐 은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을 그의 부활이 이제 확보해 주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은덕들은 그분의 부활의 열매들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뭐 결국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은덕 아니면 부활의 은덕, 뭐 어떤 게 맞냐? 예, 어떤 게 맞아요? 다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차이가 있다면 죽으셔서 얻는 것이고 부활을 통해 얻은 걸 주시는 거고. 자, 그리고 은덕들을 공로로 얻는 그리스도의 그 행위가 구약교회와 신약교회 전체 기한 동안 계속될 필요가 있느냐라는 문제를 생각해 봤는데요. 어떻다라고 했나요?
네,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처럼 죽으심으로 은덕들을 얻으시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죽으심은 계속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단번에, 즉 한 번에 얻으신 축복들을 항상 영원히 베푸신다라고 했으니 그 은덕들을 베풀고 적용시키는 행위도 지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단번에 얻으신 그 축복들을 항상 베풀어 주시려면 중보자는 교회의 매 시기, 예, 여기서 말하는 교회란 신약교회, 뭐 구약교회인데 신약교회든 구약교회든 반드시 중보자가 계셨어야만 하죠.
네.
아니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아직 성육신하지 않으시지 않았느냐 구약교회는. 자,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야 돼요?
네, 답변은 중보자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의 죽으심의 은덕들을 구약의 성도들에게 또 장차 일어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공효로 말미암아 베푸실 것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를 위해 확보해 주는 주요 열매들을 살펴봤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의 공로를, 네, 그러니까 그가 우리 죄를 완전히 보상하셨다는 그 공로, 그거를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고 있죠. 그게 이제 그분의 부활을 볼 때 우리가 얻은 열매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열매의 두 번째는 우리에게 그의 은덕들이 적용된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해준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하죠.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세 번째와 관련해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먼저 사망을 던져버리셨죠.
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에게 있는 사망을 던져버리시기 위해서. 네, 그래야지만 우리가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성령을 베푸시죠. 결국 우리를 그렇게 당신과 연합시키세요. 그런데 그분은 살아나셨으니까 우리도 한 몸이 돼서 살아나는 거죠. 그걸 중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성도들이 성령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결과, 열매라면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없고 부활도 없었던 구약시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어떻게 돼요?
네, 저희는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시대의 교회 경건한 자들도 성령을 부여받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을 얻었습니다. 다만 그때는 지금 신약 아래에서 우리가 누리는 만큼의 성령의 영향력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를 위해 확보해주는 열매 네 번째는 우리의 육체의 부활이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를 살펴봤는데요.
먼저는 그분이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들이기 때문인 거고, 다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그분이 죄를 제거하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제거하신 죄는 우리의 죄라고 했죠. 네. 그분은 죄가 없으시니까.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을 하니까 뭐 죄를 사망의 원인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제거하신 것은 결국 우리의 죄, 다른 말로 우리의 사망이 되죠.
네.
자,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사망을 제거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살아나죠. 예, 이렇게 그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고 보증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첫 아담이 자기 자신과 그 모든 후손들을 위하여 은덕을 받았다가 그의 모든 후손들을 위하여 그 동일한 은덕을 상실해 버린 것처럼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도 그 자신과 우리를 위하여 생명과 영광을 받으셨고 따라서 이 생명과 기타 다른 모든 은사들은 우리에게 전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는 네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셨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머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것과 동일한 일을 우리 속에서도 행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형제요 따라서 우리를 향해 부드러운 사랑과 연민이 있으므로 사망의 권세 아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또 그리스도께서 죽어 계실 때도 당신을 살리셨죠.
네.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서 영광스럽게 통치하고 계신 지금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우리를 살리시는 건 뭐 너무나 당연할 것이겠다. 아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하네. 이 너무나 논리적으로 당연한 거죠.
네, 맞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열매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가 메시아이심을 확증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네, 뭐 우리는 부활을 믿죠. 그냥 이런 뭐 논리나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에 대해서 많은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뭐 썩어 없어졌는데 어떻게 사냐,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나 사망이 왜 왔는지를 살펴보고 그 사망이 없어졌을 때 어떻게 없어졌고 또 그 역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일어났다. 그리고 그것은 왜 우리에게 부활을 소망하게 하고 확신하게 하는지 이렇게 논리적으로 성경의 근거에서 이야기한다면 뭐 지극히 이성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믿을 수밖에 없죠.
예.
이렇게까지도 말하는데 뭐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건 고집에 불과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 내용을 간단히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45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45문 질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답은요.
첫째로 그의 부활로 죽음을 이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얻으신 의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둘째로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새로운 생명으로 살리심을 받습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복된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오늘 뭐 지난주 복습을 살펴보면서 마지막으로 살펴봤던 게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열매가 뭐냐였는데 그게 아직 안 끝났어요.
아, 네.
그래서 계속 해가야 되겠네요. 자, 여섯 번째, 중보자의 직분의 다른 부분들을 현재 이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사물형제님?
네, 이 말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네.
그분께서 구속의 은덕들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며
네.
그분이 우리에게 전가시킨 그 의 안에 우리를 끊임없이 보존시키시고 우리 속에 새 생명을 시작하게 하시며
네.
그리하여 영생의 완성에 대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것을 확증시켜 준다라는 것이죠.
예, 계속해서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그분의 그 일을, 착한 일을 결국 완성해 가신다는 거겠죠.
예,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일곱 번째의 열매는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서 영원토록 다스리는 것을 볼 때에 그분이 당신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리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뭘까요?
예, 마지막 그 부활의 여덟 번째 열매는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나오는 그 은덕은
네.
예, 그분의 은덕의 완성과 교회의 영화입니다.
예. 이것과 관련한 말씀들을 읽어보죠. 골로새서 1장 18절, 로마서 8장 17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아멘.
지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히 구원하신 것은 바로 그의 나라와 영광 가운데서 그와 함께 상속자들이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하는데
예.
이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를 자기 자신과 같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사무엘 형제님은 예수님과 같은가요? 전혀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꼬질꼬질하고 더럽고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자, 그렇다면 우리 같은 존재가 어떻게 그분과 같은 상태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답은요. 뭐 목욕함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가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성도인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네. 지금도 성령으로 사는데 왜 안 닮았을까요? 점차 성화를 이루고 죽어서 최종적으로 부활 후에 바로 영화로운 단계에 된다는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이 성령은 그리스도 자신과 다르지 않죠. 뭐 바로 그분 자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사무엘 형제님께서 방금 좀 고백한 것이 성경에 잘 나오거든요. 로마서 8장 11절, 요한복음 14장 3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으로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 자,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열매 중 우리와 관계된 것을 쭉 살펴봤는데요. 당신 자신과 관계된 것을 포함해 그리고 우리와 관계된 것까지 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열매란 무엇이냐. 자,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무엘 형제님.
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볼 때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고 또한 그의 인성이 하나님의 아들의 본성에 합당한 영광을 부여받으셨으며 또한 그가 우리에게 그의 의를 베푸시고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중생케 하시며 즉 다시 살리시며
네.
또한 그가 우리 속에 시작하신 그 새 생명을 완전하게 하시고 그와 더불어 그의 영광과 복락과 영생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 분명하다입니다.
그래요. 그게 부활의 열매예요.
아멘.
그동안의 내용과 관련한 반론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 반론 읽어주실까요?
네. 지금까지 논의한 바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악인의 부활을 뒷받침하는 논지도 될 수 없고 그들의 부활의 원인이 될 수도 없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악인은 부활하지 않을 것이다. 입니다.
뭐 간단히 말하면 주님의 지체인 성도만 부활한다. 악인은 부활하지 않는다. 뭐 이런 주장이죠.
네.
성경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3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멘.
어떤가요? 요한복음은 악인도 부활한다 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어떤 부활이에요? 심판의 부활. 자, 뒤에 읽은 요한계시록은 그 심판의 부활이 어떤 것인지 말씀하고 있죠?
네, 악인도 부활을 하지만 네. 다른 원인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때문에 부활한다라는 것이네요.
맞아요.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그들도 부활합니다. 네, 첫 번째 반론은 잘못된 주장인 거죠.
네.
다음 반론도 읽어주실까요?
그러나 지금까지 명시한 것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은덕들이며 따라서 그의 부활의 열매들로 볼 수가 없다입니다.
뭐 지금 반론은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은덕들, 뭐 부활의 열매들이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한 것이지 뭐 그분의 부활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는 건데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덕들을 얻으신 거죠.
네.
그러니까 그분이 죽으시는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그 은덕들을 다 얻으신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그건 죽으심의 은덕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그 얻은 것들을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드러내셨어요. 자, 그렇게 보면 그건 부활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그 은덕들을 값주고 사신 것이라고 부활을 통해 선포하고 있고 그 은덕들을 적용시키는 것도 부활을 통해서 하고 있다라는 점을 보면 그것들이 부활의 열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론은 뭐 어떻게 말해도 괜찮은데 주로 그것을 지금 사무엘행전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선포하고 있고 또 적용하는 일에 있어서는 부활을 통해 하시니까 부활의 열매다라고 일반적으로는 말하고 있는 거죠. 훌륭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세 번째 반론도 읽어주실까요?
원인은 결과보다 앞선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 은덕들이 원인이라고 말씀하나 그 부활은 구약시대의 조상들이 의롭다 하심과 성도들의 부활보다 앞선 것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이 은덕들을 포괄하는 그 결과가 그 자체의 원인일 수는 없는 것이다. 입니다.
네, 조금 어려운 내용이기도 한데 중요한 네. 내용이기도 해요. 네, 살펴볼까요?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일단 어딘가요? 이거예요. 그 부활은 구약시대의 조상들의 의롭다 하심과 성도들, 뭐 구약의 성도들이 있겠죠. 그들의 부활보다 앞선 것은 아니다. 요 부분이 잘못된 건데요. 자, 일단 차근차근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 반론에 부활은 부활보다 이렇게 부활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자, 네. 이 둘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다르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일단 먼저 앞에 나온 그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뒤에 나오는 것은 구약 성도들의 부활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말하자면 구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으니 그때의 의로움이나 부활은 따로 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의 부활보다도 앞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인 거죠.
네.
뭔가 또 다른 부활과 의로움이 구약의 성도들을 뭐 구원하게 했다. 물론 의로움의 원인인 이 부활이 완성된 상태로는 구약시대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이니까 하지만 그 공효와 덕성에 있어서는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그 의로움의 원인인 부활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구약시대의 조상들도 장차 세상에 오사 자기를 낮추시고 영광을 받으실 중보자,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받아들여졌죠. 뭔가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 그 증거가 뭐예요? 예, 부활 이후 제자들에게 보여줬던 성령과 은사가 그것보다는 미미하고
또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나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부어졌다는 겁니다. 성령이. 그래서 그들에게도 성령의 영향력과 기타 다른 은사들을 어느 정도 경험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신약이든 구약이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야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라고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 예. 구약의 구원자는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몇 주간 배운 45문을 정리하고 46문으로 넘어가죠.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다라는 이 사도신경의 조목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사무형제님.
그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혼을 죽은 상태에 있는 그의 육체와 진정으로 연합시키셨고 그리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고
그렇죠.
두 번째로는 그가 참된 영혼과 육체를 보유하셨다라는 것과 또한 그의 영혼과 육체가 모두 현재 영광된 상태에 계시고 모든 연약함에서 자유한 상태에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며
네.
셋째로 그가 자신의 신적인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가 우리를 위해 값주고 사신 의와 거룩함과 영화에 참여하게 하실 목적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네. 자, 46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오늘 많은 문답을 하네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46문 질문.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사라는 말을 그대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답은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땅으로부터 하늘로 취하여 지셨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기에 계속 계시며 장차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는 뜻입니다.
이번 질문에서 다루게 될 내용을 먼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령제님, 그리스도의 네. 승천이란 뭘까요?
네, 승천은 한자 말인데 오를 승, 하늘천으로 하늘로 오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육체와 영혼이 땅으로부터 하늘로 가시적으로는 눈에 보이게
네.
장소적으로 또 진정으로 진짜로 올라가셨다라는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간단하면서도 정확하게 잘 정리해 주셨네요.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가까이 가지 못할 빛 가운데 계시죠. 또 앞으로 심판을 위해 다시 오시기까지 거기에 계속 계실 겁니다. 승천과 관련해 배울 내용을 크게 나눠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승천의 내용, 또 하나는 승천의 열매 또는 결과. 세세하게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누가 올라가셨냐, 또 그가 무엇을 따라 올라가셨냐, 어디로 올라가셨냐, 어떤 수단을 통해 올라가셨냐, 올라가신 목적은 무엇이냐, 어떻게 올라가셨냐, 언제 올라가셨냐, 어느 장소에서 올라가셨냐,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 승천에 관한 큰 두 가지 제목을 조금 자세하게 다섯 가지로 나눠 보고요. 이 다섯 가지를 이제 살펴볼 거예요. 사무령제를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디로 올라가셨는가? 그리고 네. 어떤 식으로 올라가셨는가? 셋째, 무슨 목적으로 올라가셨는가? 넷째,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의 승천과 어떤 점에서 다른가?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승천의 열매들은 무엇인가입니다.
네. 첫 번째, 두 번째. 어디로 올라가셨느냐, 어떤 식으로 올라가셨느냐는 46문과 47문에서 살펴보고요. 네 번째, 세 번째는 48문에서 할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승천의 열매는 무엇이냐. 이건 49문에서 하게 됩니다. 시작해보죠. 첫 번째 주제, 그리스도는 어디로 올라가셨는가인데요.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또 그분의 살아난 그 참된 인성에 대해서 사도들에게 또 그 이외에 많은 사람들에게 갖가지 틀림없는 진실된 증거들을 주셨죠. 살아나신 다음에 그리고 살아나시고 40일째 되는 날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 계실 때 방금 읽은 말씀처럼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무엘 형제님,
네.
우리가 지난번 그리스도의 지옥 강하에 관해 배울 때 제일 먼저 살펴본 게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네, 그럼요. 기억합니다. 그거죠. 성경의 조문이 말하고 있는 지옥이란 무엇을 말하는 거냐? 그래서 성경이 지옥이라고 말하는 세 가지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잘 기억하고 있네요. 예, 주님의 승천과 관련해 우리가 먼저 알아볼 것 역시 승천할 때 하늘. 이 하늘이 어떤 곳이냐 하는 것을 알아볼 겁니다. 지옥도 세 가지 경우를 말했는데요. 성경도 하늘이라고 했을 때 세 가지 뜻으로 사용됩니다. 첫째는 공중을 뜻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을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네. 여기 새가 날아다니는 그 공간.
네.
그 공중. 그걸 말할 때 성경은 하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저 하늘의 새를 좀 봐라. 예. 역시 이제 이것도 하늘이에요. 자, 둘째로 하늘이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하늘의 영역을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건 첫 번째 어떻게 다를까요? 시편 8편 3절, 에베소서 4장 10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새가 날아다니는 그 하늘도 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이 공중, 하늘의 영역, 우주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이것을 말할 때도 성경은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과 우주라고 말하는 하늘은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네. 거기는 새가 날 수가 없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할 때 성경은 하늘이라고 말을 해요. 네, 그러니까 하늘 했을 때 어떤 걸 말하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럼 세 번째, 성경이 하늘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네, 이건 다음 주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제46문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사라는 말을 그대는 어떻게 이해합니까?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본 것 중에 혹시 나눌 게 있을까요?
네. 저는 가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약과 신약을 너무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때로는 이런 거죠. 뭐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진노, 뭐 화가 많으신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갑자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뭐 보여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목사님과 저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장차 이루실 그 구약의 큰 은혜 그것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는 말씀인 거고 신약은 그 이루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구원의 복락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 그 모습이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하여 또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만큼 죄를 대가를 치르신다라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에서 성경이 좀 더 넓게 보여지는 것이 오늘 저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은혜롭네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라면 남한테 진노하는 것보다 자기 자식한테 진노할 때 더 무섭죠.
예.
네. 그러면 오히려 신약의 하나님이 더 무서운 하나님이 되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건 바라보는 사람의 문제가 아닐까, 오해가 아닐까 싶고. 예, 그래서 구약의 구원자도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 아, 구약에도 성령이 있지 않았느냐. 부활로 인해 주어지는 그 은덕들, 그 성령이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하면 되겠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북주선의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승리하십시오. 광야 한가운데서 건강하고 안전하길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우리는 그 아래서 즐겁게.